성서대학교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받은 아들 목사에게 아버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목회의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다. 취임식에 오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한결같은 메시지는 목회의 정답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 없는데 우리 대학의 강우정 이사장님께서 하신 축사의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가난하게 사십시오. 물론 청비를 넘어서 심령의 가난함을 강조한 말씀이긴 했습니다. 사실 목회길을 처음, 담임 목회길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담임 목사에게 마음속에 듣고 싶었었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아, 난 내 목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리라고 믿어. 목사님,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성서대학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일깨우는 놀라운 영향력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목회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사업장이 대박이 나서 행복한 외침,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에 좋은 성과와 열매를 맺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응원 받고 싶습니다. 부족하게 살고 싶은 이가 누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마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마다 꿈꾸는 것이 그것이 과하다고 말할 사람도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하게 사는 것을 그리 원치 않으실 텐데 당연히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오늘 제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임 목회길을 시작하는 목회자 젊은 목회 목사에게 믿음의 대선배님 목사님들이 자신의 한평생 목회 사역을 걸어왔던 그들이 삶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당신의 사역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한평생 한 교회에서 40년이 넘도록 목회 여정을 이어가고 계신 저의 아버지가 제게 하신 이야기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넘어 한 교회 목회자로서 저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흥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흥함과 놀라운 결실의 성공의 영적인 비밀은 바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의 시선은 흥함이 무엇이고 쇠함은 무엇인가? 나는 흥한 사람인가? 나는 쇠한 사람인가? 우린 늘 줄곧 거기에 시선을 꽂고 있는데 오늘 요한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요한의 강조점은 흥함과 쇠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강조점은 에케이논, 바로 거기에 있는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바로 거기에 있는 그가 지시 대명사를 썼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요한의 강조점은 흥함과 쇠함이 아니라 무엇이 누가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모두가 흥해지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흥함과 우리의 성공의 인생의 비결은 내가 흥한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흥한 인생, 내 안에 예수가 높아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오늘 나의 낮아진 삶이, 오늘 나의 없음의 삶이, 오늘 나의 부족한 삶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내가 비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높아진 삶을 추구하면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한지에 따라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높아지면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아둥바둥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야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 장을 넘기면 4장 2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로 그 지역은 이미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터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그 자리에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는 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스승 요한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걱정을 토로했는데요. 그 제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도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질투가 일어난 걸까요? 뭐가 그렇게 그것이 불만스러운 일이 되었을까? 당시 요한은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압제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끊겼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이 미치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400년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은 침묵하신 채 전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되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것보다 그들에게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요한에게 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칩니다. 우린 지난주 공간 복음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바라봄 속에서 그 요한의 출생 과정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놀라운 신비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출생과 함께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나실이라는 건 하나님 아들, 하나님 것 이렇게 드린 거예요. 독주도 마시지 않고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철저한 경건 생활로 그의 아들의 삶을 키웠어요. 그는 SNF파 속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철저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만 했고 의복은 낙타 털옷을 입은 거친 옷을 입으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는 어땠나요? 예수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의 첫 장면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시작됐습니다. 요한은 그토록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반면 예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요한은 늘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는 죄인들,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거리에 나그네들과 함께 뒹굴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사역의 열매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목되어야 되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더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불편함이었어요. 그때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27절 요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애들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했던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스승에게 뭔가 대꾸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나는 말이야, 결혼식에 비유하자면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 곁에서 그를 축하해주는 손님 들러리에 불과해.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신부를 취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야. 그건 신랑의 몫이야. 나는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신랑이 아닌 신랑 들러리의 인생으로 나를 보내셨어. 모두가 주목받고 모두가 환호하는 위대한 신약의 새로운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초라한 고백에 모두가 실망스럽고 모두가 기대 이하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 인생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울까요? 가장 리더십 있고 뛰어난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 말도 어눌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양만 치고 있는 볼품없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조차도, 그의 살아가는 성장 배경조차도 무엇 하나 빼어날 것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과 눈물의 소리를 해결해주는 리더로 너를 세우기 원해. 모세가 말합니다. 스스로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아론을 사용해달라고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늘 아래 나는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저 산 중턱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의 놀라운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죠. 하지만 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하늘 아래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고백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자연스럽게 왕위는 요나단에게 이어집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칼을 쥐어줬고 아버지가 입혀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힘있는 아버지를 이어 그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하늘 아래서 주어진 자신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을 돕는 들러리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다윗에게 왕의 칼을 주며 그의 리더십을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아래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인정했던 요나단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유대 땅에 더 이상 다시금 만나보기 어려운 위대한 왕조,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 복음이 전해진 교회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직전 사도였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박해를 피해 이방 땅으로 넘어갔던 안디옥에서 다시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방인 교회, 바로 그 이방인 교회를 초대 담임했던 담임 목회자는 바나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자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저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저 무명의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귀한 동역자로 그를 세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교육전사님을 모셨는데 그저 신학생에 불과한 전사님을 모셨는데 그에게 저의 담임 목회직을 이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을 저 구보를 넘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모든 선교사역의 중심을 바울에게 이양합니다. 목회를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 고향이었던 자신의 고향 땅 구보를 향해 바울을 모시고 가며 함께 첫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안디옥교에서 시작했던 해외 선교의 시작은 이제부터 성경의 주어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주어가 바뀝니다. 모든 선교의 주체는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바나바의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더욱 익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시작됐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위대한 선교사역을 이뤘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 아래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했던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한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아래서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하늘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직시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위대한 리더십의 몇 사람을 통해 이룬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빚도 없이 구석에서 철야 기도하며 이른 새벽 눈물 뿌렸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그 부흥의 물결 속에 우리 성서대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흥해지는 것, 성공의 시작은 무엇인가? 내가 하늘 아래 존재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 속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인생 속에 주님이 흥해지는 인생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게 될까요? 둘째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해요.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신 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대사를 생각해 보세요. 대사관을 생각해 보세요. 저 해외에 있는 대사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들이 거주하는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있어서 그 대사들이 있는 그 땅 몇 평은 곧 우리나라입니다. 대사들은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는 바로 대사들에게 동일하게 이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를 도와줄 대사를 보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대사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흑암과 공허함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언하니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늘의 권세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 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에 불과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흙의 먼지로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의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 그때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이양된 권세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그랬어요.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권세와 그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이양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굿뉴스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하늘의 권세, 영생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인가? 누가 더 힘을 가졌는가를 바라보며 인생을 저울질하고 판가름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 줄을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더 높은 라인에 줄을 서려고 애쓰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갔어요. 새 아파트에 갔어요. 그동안 좁았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고 평수도 넓은 집에 이제 꿈에 그리던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우리 집에 가족이 늘 다퉈요. 아이들은 늘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부모는 늘 근심 속에 있고 아니 집은 너무 좋은데 우리의 가정이 가족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매일 싸우고 매일 근심 있고 매일 슬퍼요. 여러분 그 집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고층에 높은 빌딩을 세운들 내가 높은 빌딩의 자리에 선들 그것이 내 인생인들 내 안에 생명이 깃들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기가 없고 내 안에 활력이 없고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하면 그것이 무슨 성공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흥한다, 내가 쇠한다, 거기에 인생에 저울질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흥한가? 내 안에 예수의 가치가 흥한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흥한가? 아멘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혹독한 겨울이었고 이렇게 날이 추울 수 있나 싶고 입춘이 왔는데 입이 돌아가게 생겼어요. 날씨가 추워서라기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나라 안팎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했고 들려오는 소식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60세 정년이 지켜질 것만 같았던 나의 삶에 평균 은퇴 나이가 49세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많이 커서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정작 일터를 잃어버린 가장들의 그 무거운 어깨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중년들의 그 안타까운 실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아, 우리 교우들도 이와 같은 처지겠구나. 유난히 힘들었던 그 겨울에 저 개인적인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금 힘들었던 제가 하나님 길을 좀 찾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넋놓고 있었는데 무강실에서 제 컴퓨터 옆에 붙여놓은 교회 캘린더가 보였습니다. 벌써 2자가 써져 있고요. 거기에 세 번째 주일을 맞더라고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드린 게 엊그제인데 벌써 2자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글귀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캘린더가 이번에 너무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각 월마다 하나의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2월 캘린더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괜찮아, 겨울에도 꽃은 피니까. 마치 그 달력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묵상했어요.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시간들입니다. 황량한 시간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들판은 얼어붙었습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겨울에도 꽃이 피고 있다니. 꽃이 피고 있다니. 이 차가운 눈 속을 뚫은 꽃이 있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대지에 올라오는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꽃. 요즘 다 알려주더라고요. 동백꽃이 있더라고요. 아, 조금 있으면 그렇지. 나뭇가지에서 환하게 피어오르는 동백꽃이 있었지. 그 추운 바람과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며 기어이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이 있었지. 겨울을 마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잘 이겼냐는 듯 뽐내듯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동백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꽃은 수선화였습니다. 수선화는 노란 꽃인데 대지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아니, 이 얼어붙은 딱딱한 땅에서 어떻게 저 부드러운 순이 솟아날 수 있지? 저 한번 후후 불면 떨어질 것 같은 그 꽃잎이 어떻게 이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온 거지? 혹독한 현실을 뚫고 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온 이 수선화는 그래서 봄의 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꽃들이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묵묵히 피어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은 것 같았어요. 혹독한 시련의 겨울 속에서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알아? 그것은 동백나무의 튼튼함과 그의 뿌리의 굵기와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야. 동백꽃과 수선화가 얼어붙은 대지에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 나무에 어떠함이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그 꽃의 줄기에 어떠함이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그가 땅속 깊이 내렸던 뿌리의 굵기에 따라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꽃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추위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어떠한 딱딱한 대지로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반드시 내 삶에 꽃을 피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나의 흥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을 깃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공은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는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높아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공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네, 그것도 굿뉴스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군복무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 그가 아무리 전방에서 힘들어진 혹독한 시련의 겨울 같은 군복무를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꽃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높은 고층 빌딩에 산다 해도 당신의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 흥한가? 에케이논, 바로 거기 있는 그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 나의 삶에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흥한 인생이 될지어다. 예수로 흥한 인생이 될지어다. 매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외치십시오. 당신은, 너는, 나는 예수로 흥할지어다. 예수로 흥할지어다. 예수로 흥한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의 자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흥해지는 인생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도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어제 우리 한 교회 가정의 그 어머니의 소촌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부랴 장례를 함께 치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외로웠던 장례식이 또 있을까요? 제 평생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로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가족도 의지할 형제가 없는 분이십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소천 소식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시고 교회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게 좀 주저했는데 그래도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전화를 주셔야죠. 운구를 함께 할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장례는 이틀만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교회에서 어머니를 옮겨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전도회 소식을 전해드린 5분 만에 우리 형제님들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어제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며 같이 위로의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가족들은요, 친지들은요,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예요. 근데 우린 매주 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믿음의 식구예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당신 곁에 함께 손잡아주는 형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여러분 혼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으려 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나무가 될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뛰어난 인생을 살 필요 없어요. 이미 가장 뛰어나신 분이, 이미 가장 좋으신 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니까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주님 곁에 붙어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붙어있어야 돼요.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붙어 살아야 돼요. 오늘 찬양 주님 앞에 드릴 때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괜찮다면 옆에 분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가장 보배로운 자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얼어붙은 대지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겨울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꽃을 피우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하여 꽃을 피우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는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그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은 주의 탄생하신 영광스러운 탄생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마구간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여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붙들어져야 될지, 하나님 어떤 인생이 가장 흥한 인생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깃들은 인생,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이 높여진 인생이 생명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겨울이어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도 얼어붙은 땅에도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꽃, 아름다운 꽃, 소망의 꽃, 믿음의 꽃,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주의 이름의 영광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얼어붙은 대지에도 겸손히 피어난 아름다운 꽃망울이 우리의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는 소망을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용기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은 나뭇잎이 떨어졌고 내 삶엔 들판은 황량해졌고 온기는 사라진 것 같은 삶에 처한 자리지만 잊지 않게 없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살아인 움직이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내 주님,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내게 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층 빌딩에 내가 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꿈꾸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어떠하든 생명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찬란한 대로가 열리는 것보다 우리의 사업장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생명이 깃드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사랑이 모아지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 진행되어지는 학위 수요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밀알들이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그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사랑을 쏟는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일 위에 헌신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뜨려 향유가 주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덮으며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신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